이 시간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임병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맞음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3장에서부터 우리가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역사의 무대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역사에 등장할 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했던 악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서 살펴보았던 2장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죄악된 삶과 섞여 살기를 택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선민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 그거 더 나아가서 저희들, 오늘날의 우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다르게 살기커녕 그들과 완전히 똑같아지려고 어떤 분들은 노력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 고역 가운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늘이 되고 또 밤에 난방장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기도 하고 또 바산한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물리치기까지도 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이기더라 이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죄악이 관영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과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특수훈련까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3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거듭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에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또 2절에 보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은 아까 앞서 살펴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광야의 세대들이 다 이제는 죽거나 전부 다 사라진 그 상태의 그 후손들입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전부 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저는 나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서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지요. 그처럼 그들도 또한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본다면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가? 그냥 그럭저럭 그들과 손잡고 잘 살면 되지. 여기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즉, 그들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기서요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결혼식이 어떻습니까? 강제로 하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올 정도지요. 그것도 이상한 나라에서. 요즘 같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사랑의 의미의 결혼이 아니라 정략결혼, 다시 말해서 계약결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부족과 부족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는 부족 간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결혼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자, 편하게 살자,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타협하자, 우리 같이 섞여서 살자, 이런 의미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거룩한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하라고, 그것도 40년간 광야에서 특수훈련까지 시켜서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섞여서 살기를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응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죄악과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속에서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싸움은 집사가 장로가 되고 또는 사모가 되고 또는 목사가 돼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괜히 옆사람과 싸우고 집안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교회에서 싸움땅 노릇하지 마시고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밀림의 왕이 뭡니까? 사자지요. 이 사자 사냥하는 거 많이 보셨지요. 이 사자가 딱 목표를 정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잡습니까? 협동해서 잡습니다. 몇 마리가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어떤 사자는 매복하고 어떤 사자는 옆에서 치고 어떤 사자는 추적하고 합니다. 결국에는 몇 마리 잡습니까? 한 마리입니다. 여럿이 한다 해도 결국에는 한 마리 잡습니다. 이렇듯이 그냥 대충대충 사냥해서는 굶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과의 싸움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겨우 작은 승리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두 번 피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싸울 수조차 없습니다. 동물에 살던 사자가 바깥에 초원에 풀어놓으면 사냥을 잘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오랫동안 사냥을 하지 않아서 야성을 잃어버리면 다시 사냥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제약과 싸움에도 매일매일 싸우지 아니하다가 오늘 한번 마음먹고 싸워보자고 달려들어보십시오. 죄악이 우리를 같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보냐 하고서 놀릴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주 초라하고 부끄러운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있지요. 왕 이름이지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바로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두 배나 악한 놈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싸움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올 줄로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처세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배나 악한 놈이 달려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배나 악한 구산에게 8년 동안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여우를 피해서 도망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올 줄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고통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염려가 오고 우리 삶에 걱정이 오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죄악과 싸우는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또는 도망간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쌓여서 지금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옮겨온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학자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절망의 선을 넘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1세기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선을 바로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 절망의 선,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양심의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기본적인 양심의 선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본적인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도둑질? 어우 잘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21세기는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안 들키면 되지 뭐, 내가 뭐라고 바르게 사나, 그냥 현명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말로써 절망의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절망의 선, 이 절망의 선을 넘어서다 보니까 평화와 행복과 화목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놈이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싸움을 사는 것,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것을 포기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말미암아서 지금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심령이 통곡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답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바로 고통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이 고통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부지런히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해서 내게 찾아온 것, 그게 뭡니까? 두 배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방법을 했더니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꽉 붙들고 고통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붙들고 내가 이 어려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는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는 이 문제는 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 한 100명 보내주시지. 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의 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이것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운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 이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기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초반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바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최초의 사사 운니엘,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운니엘에게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운니엘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산 미사다임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두 배나 악한 그 구산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두 배보다 악한 사람, 두 배나 악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붙달린 바 되는 사람은 작은 자가 거인이 됩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게 되면 무능력한 자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대형가족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볼품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달란트도 없습니다. 비록 이런 마음은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달란트를 보고 물질을 보고 학식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대응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문제, 내 고통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 권하드린 게 있습니다. 새벽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하신다면 성령께서 하루 종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벽 첫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바 된 한 사람은 바로 내일도 아닌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은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된 그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이 지상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 성령에 붙들린 바 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